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구절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잘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유월절 전 주님이 잡히시기 전 친히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섬김을 보여주신 그 내용의 연장으로 오늘 우리에게 제자됨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 왜 세계명을 주셨는지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과 작별하시기 직전 마지막 그 우리가 소위 다락방 강화라는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또 다윗을 뺀, 유다를 뺀 11 제자에게 오늘 세계명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고 그것을 명령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와 이 설교의 말씀,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영국교회 어셔 감독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새 계명 주신 것 가르쳐서 이것이 11번째 계명이 아닌가, 모세의 10가지 준 계명 더하기 오늘 주님 주신 계명 11번째 계명이 아닌가 그런 논지를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종교사역자인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은 평소에 로마의 식민지 한 구석에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것을 연구 조사해서 기독교 부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초대교회 급성장한 원인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사랑이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이 로마 제국을 단시간 내에 기독교의 국가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가 있을 때 또 많은 교회를 살피지만 성장하는 교회들이 정체에 있거나 또 쇠퇴해 있는 교회, 그와 대조되는 교회는 바로 사랑이 식었다, 또 사랑이 충만하다, 거기에 따라서 정제된 교회인가, 정말 열심히 부흥하는 교회인가 바로미터가 바로 그것인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에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한 주간 성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한 주일 되면은 기호의가 즐겁고 또 만나면 반가워하고 그 안에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은 교인 수나 건물 크기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뭐예요? 사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쳤던 초대교회도 자신의 갖고 있는 소유물을 나누면서 물질을 나누면서 그렇게 핍절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칭송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믿는자의 수혜가 되어가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 베델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잘 들으면서 우리는 이해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명령은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 사랑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크냐 질문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경우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수직 관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 관계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전체 계명의 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이 대신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골자인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계명에서 사랑하라 또 그것이 새삼스럽게 또 새 계명이다 라고 주면서 이것을 굳이 명령한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은 주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해 보이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준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되 예전처럼 그렇게 너희가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이제 새 계명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줍니다. 뇌인도 지나가고 대제사장도 지나가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때 다 회피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데려다가 치료하고 주막에서 거하게 하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갚겠다면서 돌봄을 요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누가 진정 네 이웃이겠느냐. 이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은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 동기와 우리의 처지와 우리 형편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웃입니다라고 말하기가 거꾸로웠던 거죠. 주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웃이 되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새로운 사랑.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기대이고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사랑해도 좋고 사랑 안 해도 좋고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해야 할 명령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하고 지킬 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내가 몸담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부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기대요. 또 주님에 대한 마지막 기대도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 명령을 실천되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한 추상적인 그런 강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 사랑하면 돼. 그냥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이것은 그냥 단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동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1절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셨던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장의 전반에 볼 때 예수님께서 선행하셨던 그런 두 가지 사건의 케이스로 어떻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입니다.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명사나 그것이 아니라 섬김의 행위를 보였던 동사였습니다.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친히 주님이 실천해 보여줬어요. 지난주에 발 씻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그 사람한테 발을 씻기려면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고서 힘들고 아파하고 돌아오신 이웃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자신을 팔아버리고자 한 유다. 이 유다의 배신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품에 품어주십니다. 그가 주님을 버렸어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스스로를 버렸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이런 실천적 사랑이 가능할까요? 그냥 명사가 아니라, 그냥 말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라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적인 행동, 올바른 행동이 바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음에도 여전히 그에게 만찬의 식당에 잔을 건네줍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 화란의 콜리템 붐이란 그 여인이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성적인 그런 모욕을 감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옥중의 일기, 옥중의 그런 수기들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서 종전이 된 후에 여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루어하셨고 만져주셨는지를 간증하는 사람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간증이 마쳤는데 쭉 줄을 서서 이 콜리템품 여사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합니다. 오늘 간증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줄 뒤에 누가 서 있냐면 바로 자신을 성적 노리개로 삼았고 학대했고 고문했던 바로 라벤스 브루크라는 수용소 간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두 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가 내게 다가오는데 내가 손 내밀어 줄 사람의 악수를 하겠습니까? 사랑과 답으로 사랑의 허그를 해줘야겠습니까? 그런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이 퀄리템 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지적인 결단이었다.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을 갖고 손을 내밀어서 자신의 모욕감을 주고 수치를 주고 고문했던 그 라벤스 브루크에게 악수를 내밉니다. 그래서 그가 이 퀄리템 붐이 간증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을 먼저 했을 때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도움도 따라올 수 있었다.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갖고 그 일을 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을 결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 결단하고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는 힘도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신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도 발견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갖고 우리가 사랑할 때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는 그런 행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이 사랑의 명령의 실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렇게 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면 그 결과물로서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갖고 다니는 사람한테 바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35절에 제자라 부릅니다. 그냥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바로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함이 곧 제자의 증표다. 표식이다, 표지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명찰을 달고 유니폼 입고 다니야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그 증표, 서로 사랑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증표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일러주고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알려주겠습니다. 목사이자 기독교 사상가였던 프랜시스 시퍼라는 그분이 그리스인의 표지라는 책 속에서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에 그리스인에 주신 꼬리표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가르쳐서 그리스인의 배지다. 국회의원들 여기다 뭐 국회 금배지 달고 다니죠. 그거 뭐 국회의원인가 추측하지만 그 그리스인의 배지가 뭐다? 우리의 보여준 사랑의 증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 많이 하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성경적인 지혜와 통찰력 갖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모두가 다 보고 싶어하고 혹 불신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냐 정말 낮아지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신 것을 보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 그것 갖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그런 존재하는 사랑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지역사회에서도 아직까지도 선교의 문이 닫혀있다면 뭐가 실패한 까닭이요?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외면한 까닭인 것입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가 1세기에 세상을 바꾼 현재한 이유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역동적인 그러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집에 모여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런 가정, 교회 안에서 있던 사랑의 교제 이것이 불신자들을 믿음의 교제 안에 끌어들이게 했던 자력의 힘이었어요. 물론 자석이 물체 앞에 가게 되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듯이 그 사랑이 바로 부흥해야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 사람들을 찾고 있는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철 안에서 대화가 하면서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은 싸움으로 막 번집니다. 그때 한 노인이 이것을 보고 있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뭣들 하는 거야? 왜 싸우는 거야? 여기가 교회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가치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교회고 사랑의 풍성한 교회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건물이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성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찬송가 503장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하게 만들고 모든 소망을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해서 저들 오래 참았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오래 참았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고 측은하게 손을 펴서 사랑받기를 원한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였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였다. 교회 밖에서 또 불신자들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 집사야, 저 사람 아 권사야, 저 사람 목사야. 그거를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 진짜 크리스천이야. 저 사람 진짜 제자야. 사랑의 사도인 이 요한복음을 쓰고 또한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은 오늘 13장에서 17장 이 다락방 광화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사랑하라는 말씀이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평생을 사랑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말년에 그가 에베소에서 목회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고동이 불편해요. 그래서 어디 한번 움직이려면 청년들의 양팔을 부추기면서 그리고 저 뒷자리에서 앞자리 와서 설교하려면 데리고 와서 의자에 앉혀줍니다. 그러고 나서 사랑의 사도 요한, 오늘은 좀 다른 설교 좀 해주시죠. 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 주제로 설교했던 요한에게 또 다른 주제를 듣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사도 요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다. 이 계명만 잘 지키면 주의 모든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도 더 아름다움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래도 채워야 될 것, 그래도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선배 목사님, 한국에 있는 선배 목사님 몇 해 전 만났다가 돌아가면서 김 목사, 목회 사랑으로 하는 거야. 사랑으로. 그 짧은 한마디지만 거기에 다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고 주님의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고 정말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의 특징을 보면 뭐죠? 사랑이 충만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적게 모이고 건물이 시원치 않고 돈이 있고 없고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가 사역을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탈무드에 12가지의 강한 것이란 글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돌이 강하죠? 돌이 강해도 쇠에 깎입니다. 쇠가 더 강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쇠는 뭐가 더 강하죠? 불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불에 쇠가 녹습니다. 그 불은 뭘 넣고요? 물 넣고 옵니다. 또 물은 증발해서 구름이 흡수되고 구름은 바람이 해서 날려집니다. 모든 것이 날려보내는 바람도 누구만큼은 못 날려요? 사람만큼은 못 날립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 뭘로 파게 되냐? 고민으로 파게 됩니다. 그 고민을 뭘로 달래냐? 술이라는 강한 걸로 고민을 달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술 역시도 뭘로? 잠으로는 못 당합니다. 잠도 뭐만큼? 죽음만큼은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은 강합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강한 것이 뭐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내어주고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고 내 주변과 내 주변에 역사하는 모든 환경들을 구원해내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그 원동력이 사랑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서 세상에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로써가 너희가 뭐다? 내 제자임을 알리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 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여 년 동안 종교생활하면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신앙에 감격이 없어서 답답해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은 이제 수녀원에 들어가서 계율과 의무에 열중하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냉랭했고 그 공허함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복도를 걸어가다 주님께서 헤롯들에서 채찍 맞으신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를 수백 번 걸어다녔고 많이 봤던 글이지만 그날 그때만큼은 새로운 경위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무릎을 꿇고 긴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은 새로 일어나서 새 영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진 그런 심정을 갖고 일어섭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 그 모든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가슴에 안고 태어난 그 여인이 바로 성 테레사 여사였습니다. 한 번은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화려한 모임에 초라한 모습으로 마서 테레사 수녀가 거의 함께 있었습니다. 한 정치인도 인도 이 콜가타 빈민가에 생하는 테레사 수녀의 그러한 활동에 대한 언급을 한 뒤에 그래서 수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만 별다른 성공을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끔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 테라다 수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저는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게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임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임무를 감당함으로 힌두교 성당에 한 건물을 지어서 그리스의 사랑을 실천하고 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죽게 되면 장례를 치러주고 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마더 테레사는 비로소 거기에 성녀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말씀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는 표식이고 제자라는 배치이고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뜨거운 사랑을 실천해서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갖고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귀한 제자로 다시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평가는 언제 있죠? 그 사람이 임종 때에 나타나죠. 저 여러분도 아마 임종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때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참 주님의 제자였다 라는 한마디로 이렇게 누가 얘기해 주셨을까요? 그런 의미 속에서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아는 사람? 그것이 가족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믿음의 가족들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줄까요? 그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야 정말 신실한 제자였다. 아니면은 그냥 교인이었다. 아니면 무슨 교인은 퀘스천을 남기는 그러한 말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선물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알길 원하고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누구로부터 그리스인이 된 우리로부터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인이라고 소리쳐봐야 듣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조금씩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의 제자로서 알아주게 되고 그 모습과 향기와 그 편지의 모습을 보고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 사랑의 결핍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이 넘치는 주의 말씀의 새 계명의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또 사랑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나타나서 그것이 적셔짐을 통해서 사랑의 증표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